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는 희생제사에 필요했던 소나 양이나 혹은 염소나 비둘기를 지금 사람들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성전 뜰 앞에서 이 재물들을 판매하고 있었을까요? 로마 제국의 침략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 결과 수많은 지역으로 흩어져서 전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닌 다른 해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비록 고향 땅인 팔레스타인을 떠났지만 율법에 따라서 매년 제3차례씩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또 꼭 절기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어떠한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따금씩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찾아왔던 거죠. 근데 사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멀리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했어요. 사실 무언가 필요로 하다 보면 그걸 또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먼 곳에서 예루살렘을 찾은 이러한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재물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이 이방인의 뜰에 하나둘씩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유대인들도 매일 자기들이 드려야 하는 희생 제사의 재물을 이 이방인의 뜰에서 그 재물을 파는 상인들에게 이것을 구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더 많은 상인들이 이방인의 뜰을 가득 채웠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뭐 대학이나 어느 뭐 기관 같은데 매점이라도 하나 들어가려면 자리세를 그 기관에다 줘야 되잖아요. 성전에서 이렇게 상인들이 파는 것의 자리세는 누가 가져갈까요? 대제사장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종교인들과 얽혀져 있는 이런 금전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이 재물을 팔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성전을 지금 막 제사드리러 가는데요. 물건 깎느라고 흥정하는 소리, 그리고 동물들 울음소리, 그리고 동물들의 막 그 오물 냄새가 진동하는 말 그대로 정말 그 돗대기 시장이 돼버린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배경입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왔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전국에 흩어져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하고 이 성전이 막 복잡하겠습니까? 소, 양, 염소, 비둘기 파는 상인들하고 구매자들하고 이 순례자들하고 다 어울리니까 막 혼잡한 것이 지금 이 상황인 거죠. 성전은 사실 아무나 와서 장사할 수 없었어요. 성전 상인들은 제사장들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말 그대로 자리세를 내고 장사한 거죠. 그러니까 상인들하고 제사장들이 이 성전에서 재물 파는 것의 동업자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이 가야바와 그의 장인 안나스가 성전 상인들이 자리세로 낸 돈의 일부를 받아갔어요. 이게 엄청난 제사장의 비즈니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수의 여행객 또는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게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니까 탐욕으로 그게 사용된 거죠. 이 제사장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게 전락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혼잡한 성전에 오늘 지금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놀랍게도 관행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밖으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또 해외에서 오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사용되는 이 동전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왜 이 한국 가면은 명동 같은 데 가면은 이 달러를 원으로 바꿔주는 그런 그 환전해주는 그런 가게들 있죠.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앞에도 환전하는 그런 테이블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다 엎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금화나 은화가 막 땅에 쏟아지면서 쨍그랑하는 소리도 들렸을 테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의자 엎으니까 막 비둘기 날라가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성전 안에서의 그 재물 판매, 그 다음에 또 환전업, 이 하는 사람들 다 내보내셨거든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우리 한 번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는도다. 여기 13절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만민이라는 것은 all nations, 모든 민족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 모든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13절의 이 내용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목적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며, 동시에 성전은 기도를 위한 공간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성전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해버렸어요. 성전이 완전히 시장 바닥이 됐고, 제사장도 야, 어떻게 하면 이거 재물을 더 많이 팔아서 돈을 좀 챙겨 먹을까, 그 환전해주는 사람들도 그 환전해주면서 돈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 다 사두개인들하고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행위를 통해서 성전이 본래의 기능,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본래의 모습이 상실게 되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닌 부당한 이득을 갈취하는 강도의 소굴로 전락하게 만들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는 과연 어떠한 공간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곳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하겠죠. 물론 지금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열 가정만 모여도 교회부터 세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전 세계 어딜 가도 교회가 많은데요, 사실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간판은 교회를 걸어놓고 십자가를 세워놨지만 정작 그 안에 들어가면 교회 같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나도 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정말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배워가고 또 주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이 되어야 될 텐데, 교회 안에도 물질주의와 세속주의가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좀 장사해볼까 하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도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에서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건물적인 성전은 사실 다 이미 어떻게 보면 사라진 시대에서 살고 있어요. 신약 성전에서의 성전은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매매하는 자들, 환전하는 자들의 테이블을 엎으셨고 나의 이 성전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다면, 오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를 주님은 갈아엎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고요, 이제 성전에서 나오셔서 14절 보시니까요, 맹인들 또 다리 저는 사람들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며칠 전에 살펴봤듯이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그 부르짖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1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일과 또 백성들이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것을 보고서 15절 후반절 보니까 분노했어요. 분노. 그리고 다른 성경을 보면, 본문을 보면, 예수님 이거 멈추게 하십시오. 어떻게 당신이 다윗의 자손입니까? 어떻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거 사람들이 말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이때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모두가 기뻐하고 있는 이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사람들 책망하십시오. 어떻게 당신이 다윗의 자손입니까? 라고 말했더라는 이유는 두 가지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있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지금 당시에 진정한 왕은 로마 황제 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이라고 사람들이 여기고 있는 이 예수님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게 될까봐 두려웠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다른 복음서를 보면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요청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사실,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전파하며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며 살아가야 할 소명이 있는데, 그런 사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한 번 또 바뀌는데요. 18절 말씀을 좀 봅시다.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아침에 다음 날이 된 것 같아요. 성으로 다시 들어오시는데 몹시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열린 무화과 열매를 그걸 드시려고 이렇게 이 나무에 가셨는데 갔더니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원래 순서가 열매가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피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서 19절에 이제부터 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더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어요. 그 즉시 말랐던 거죠. 이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요? 그러자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여기 내가 진실로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자, 여기 21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져야 할 두 가지 자세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그냥 굴뚝 위로 사라지는 연기처럼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먼저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자세가 있다면 기도할 때에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산들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정말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과 의심 없이 기도하면 주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이죠. 자,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의 위대함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성전은 사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적인 성전도 교회 성전이겠지만 실제로 신약 성전의 성전은 성령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 바로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 환전자들을 다 쫓아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살아가는데 돈, 재물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또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하여서 사랑하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도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해낼 때 기도에 참된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전에 기도하면서도 내심 이게 기도는 하지만 될까? 기도는 하지만 그래도 안 되겠지라는 혹시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의 의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냐라는 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된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 때는 벽돌로 쌓아올린 건물의 성전이었으나 오늘날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우리들이 곧 성전임을 주님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팔았던 그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시고 환전하는 이들을 쫓아내심으로써 성전의 목적은 돈을 벌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텐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과 재물을 위해서 그렇게 명예와 권력을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어찌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겠습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고 또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으니 손을 내밀고 우리의 시간과 삶을 하나님 그들과 함께 나누며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하사 우리에게 기도라는 하나님 영적인 무기와 도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만 혹시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은 아닐까요? 기도했지만 여태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의심하진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했던 불신과 의심을 다 내려놓고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